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가 사랑과 축복을 나눌 때 그것에 주님의 은혜로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리라 믿고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기에 우리에게 친숙한 선교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서 가장 큰 악한 죄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외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또 그 가정에게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듯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혼에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외도를 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했던 것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의 일상의 삶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로 드리는 것은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하듯이 죄의 쓰나미가 다가올 때는 이 남유다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따라가며 외식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상황이 힘들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회개하고 자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하나님께 그저 많은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지내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들을 사하여 주신다고, 괜찮을 것이라고, 제물만 드리면 다 된다고 하며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가 6절과 7절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죄로 인한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질만 드리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런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많은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 주고 자신들을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물질만 드리는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제물조차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 드리지는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또 물질의 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질적인 그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물질로만 회개하고 물질로만 제사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첫 번째로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8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법률적으로 판결하다 또는 어떤 언도하는 어떤 공적인 선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이 정의를 법률 영어인 justice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입니다. 사회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정의에 대해서 나누기에는요, 오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적인 얘기만 잠깐 나누면요, 이렇습니다. 정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라는 것은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태도, 바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한 삶의 바른 행동, 삶의 바른 행동 양식, 행동 태도라고,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 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정치 철학서를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정의를요, 세 가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자유, 그리고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또 사회 구성원이 각각 모두가 다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정의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가치 체계를 구성할 그때부터 끊임없이 탐구해오고 논쟁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철학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 그 사회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또 그 시대의 철학적인 사조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기본적인 변화도 때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8절의 정의를 옳은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일, 옳은 도리의 기준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이면 그게 옳은 일이고요 옳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때로는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 옳은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를 살아간다고 해서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요 거기에는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는 그런 드라마는요 소위 말해서 대박난다는 거예요.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사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서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는요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두말할 것이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뉴욕 맨하튼에 있는 리드모 장로교회를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경에 입각한 어떤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정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사회 정의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수반되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자연스럽게 드러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7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사회적인 정의,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불쌍한 자를 돕고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어떤 우리 물질적인 것만 돕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의를 갖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적인 복을 받도록 영적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요, 그 믿는 것에 대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약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향기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내 교회 공동체, 내 친구, 내 교우, 내 직장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주신 훈련의 대상자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요, 사회 정의도 실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 목적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친절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싶을 때만 자비하고 긍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하고 긍휼하고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베풀고 긍휼하고 자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본문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의 사랑인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전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해야 되로, 비록 힘들고 비록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누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모리스라는 분은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하셨던 한국인 입양아 최석춘 씨입니다. 이분은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분을 입양한 이 미국 두 부모는 이미 1남 2녀의 친자녀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이미 한 아이를 입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신 때문에 또다시 한국에 있는 이 최석춘 씨를 입양한 겁니다. 이 최석춘 씨가 처음 왔을 때 이 양 어머니는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향수를 느낄 것을 생각한 따뜻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석춘 씨가 사고를 다쳐 다리에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갔을 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쉴 틈 없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 희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결정은 내 엄마와 결혼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결정은 우리가 너를 입양한 것이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이런 두 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나름대로 정체성의 혼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최시송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스티브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느낀 것은 네가 고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버려진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니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국에 있는 너와 같은 아이들이 아직도 많단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결국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입양아를 돕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결단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뜨거우면요 내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해야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희생적인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먼저 받기를 소망하고 정말 대접받을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은요 머리와 마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손과 발로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로도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단순히 머리로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머리로만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과 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할 때 3H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Head, Heart, 그 다음에 Hand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3H로 실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과 발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물질로서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삶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8절 끝을 보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요, 행하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요, 걷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걷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멀리 보낼 때도, 무슨 일을 시킬 때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갈 때 우리를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냥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늘 동행했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내가 네게 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떠나갈 때도 혼자가 보내지 않았고 같이 가셨고, 또 돌아올 때도 같이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한 단서를 두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겸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분들은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요, 그 많이 아는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르기보다는요, 지도자가 되려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가르치고 하나님까지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저 보기만 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follow God이 돼야 되는데 follow me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1초, 5분, 10분 후도 전혀 모르는 그런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는 척하다 보니까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는 순종을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어른들한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도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고 영적인 지도자를 주고 영적인 선배를 준 이유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훈련하도록 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하고 겸손의 훈련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공동체의 조직의 지도자나 이런 상사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도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따르는 분요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죠. 어떤 문제에 많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 수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 수도사를 보냈습니다. 그 노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갔을 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보니까 노 수도사였어요. 그리고서 아이고 노 수도사가 왔네 하면서 지금 당장 가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시고 거기서 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는 새로 온 수도사는 의무적으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고 그 허드렛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온 이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가 하라는 대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을 했고 두 달을 했고 세 달을 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그저 설거지만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 노 수도사의 모습을 본 젊은 수도사들은 그 노 수도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구박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석 달이 지났을 때 교황청의 수도원 감독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교황청 수도원의 감독이 오자 젊은 수도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한 것을 지적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을 와서 수도원장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젊은 수도사들은 아직 수도원장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미 교황청에서 3개월 전에 수도원장을 보냈다고 라고 하자 3개월 전이라는 그 소리 듣고 이 젊은 수도사들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이 노 수도사는 그때도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 수도사가 교황청에서 보낸 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 노 수도사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노 수도사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여 그곳에서 깔맹 수도원에서 원장이 되었고 또 원장에 대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수도원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겁니다. 파송받아서 갔을 때 수도원 원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원장으로 처음 갔는데 그 젊은 수도사들이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가서 설거지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들었을 때 이 로렌스 수도사는 내가 너희들의 수도원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젊은 수도사들의 말을 듣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묵묵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렌스 수도사는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이 수도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행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한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적인 기초도 부족하고 한국의 오래된 목사님들 잘 모르고 교회 형편도 잘 모릅니다. 유능하신 오래된 목사님 성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모른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목회 경력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모른다고, 부족하다고, 경험이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나는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래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겸손했다면,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맞아요,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서 내 안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 때 예, 모릅니다 라고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도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너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그래요, 나 부족합니다. 그래요, 난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의 헤세드를 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